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지요. 때로는 묻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좀 부담스럽고 껄끄러워서 좀 회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렸던 자기를 발견하기도 하죠. 예. 자기의 어떤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질문을 받죠. 때로는 그 질문을 조금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껄끄럽고 대답하기가 좀 민망하고 좀 대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번 계속 매주 동안에 하나님은 질문하고 나는 대답하고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결국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실 텐데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때로는 이 질문이 조금 괴롭고 조금 불편해서 조금 모른 척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못 들은 척하고 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우리 인생이 결정이 돼요.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이 질문해 오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두 번 질문하세요. 지금까지는 한 번 질문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을 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를 잠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의 어떤 인적 사항과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이름의 뜻,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 참 이름이 멋있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이 손녀 딸이 이제 낳게 되는데 목사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이름을 사실은 제가 굉장히 난감해요. 이름 짓기 참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또 외면하기는 좀 그렇고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는지 기도를 한참 했어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잠언 31장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지혜와 돕는 자로 살으라고 이름을 딱 지었어요. 멋지게. 예. 그런데 하나만 지으면 또 그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또 고민할 것 같아서 목사님이 또 이름 지어줬는데 또 거절하기도 뭐하고 또 그 부모님들도 고민할 것 같아서 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한자를 풀이해주고 그에 대한 설명과 성경적 배경을 설명해서 자료를 딱 해서 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해서 보내드렸어요. 아마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참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역시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 요시아 왕이 재위한 지 13년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시드기야가 이렇게까지 시드기야 함락되는 그 시드기야까지 바로 이 세월 동안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암흑의 시대였고요. 아주 격동의 시대였고요. 나라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불안한 사회, 불안한 나라의 상황이었고요. 암흑천지였고요. 또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문제없다, 우리는 문제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 이런 것들만 주장하는, 전혀 그들의 죄의 문제를 거론한다든가 그 죄의 문제를 꺼집어내기보다는 그냥 괜찮다, 아무 문제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만 가득한 어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명하여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어요.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상징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너무도 엄중한 말씀이었어요. 무슨 축복의 말씀이고 번역의 말씀이면 너무 귀하지요. 뭐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당장을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는데요. 그가 담당한, 그가 맡은 말씀 뭐냐면요.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선지자로 삼으셨기에 그래서 울면서라도 선포했던 선지자가, 40년 동안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너무 귀하죠. 너무도 귀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민족, 이 고통받는 민족들이 정말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정말 그 힘겨운 인생을 버텨내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대단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까지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장면들을 성경에 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요, 시대적 배경으로는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다투던 시기입니다. 서로 막 물고 뜯고 서로 막 이런 시대입니다. 차지하고 빼앗기고 뭐 서로 막 이런 패권을 심하게 다투던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 북방왕 바벨론이 아주 절대 강자가 되었죠. 그 절대 강자가 된 것을, 그 상황을 더 몰고 나가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유다를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짓밟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얘기하고 있어요. 와, 알았대요. 성별했대요. 그리고 세웠대요. 엄청 축복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 쏘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리이다. 슬픈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한다. 나는 철부지 아이와 같아서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시는 것과 예레미야가 자신을 보는 것은 분명히 불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르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일찍이 선택해 주셨어요.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너는 적격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나는 형편없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적격자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시는 시각과 예레미야가 자신을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어요. 불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안목이 있어요. Right insight가 있어야 돼요. 바른 안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어야 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바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의 자신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실 위대한 미래를 보고 계세요. 위대한 미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안목, 영적 안목, spiritual insight,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봐서는 안 돼요.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1절 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놀라운 것은요, 비밀은 여기에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영적 안목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안목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해요. 똑같은 것을 봐요. 그저 세상적으로 즐거운 것, 쾌락적인 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적인 안목이라는 게 생겨서,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것을 보죠. 그렇죠? 보고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은 기억나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보고 똑같은 것들을 봤는데요. 어떤 것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진 찍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어딜 가도 다 사진을 찍혀요. 제 사진 찍어서 이 안에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또 물어요. 여보, 내가 좀 뭐가 필요한데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면 제가 알려줘요. 그거 어디 어느 골목에 가면 어디에서 팔어. 그러면 아내는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걸 아냐고. 나는 알지. 그걸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신비한 사람이에요. 특히요, 우리 교인들 차 넘버 다 외워요. 아, 신비한 사람이에요. 안 신비하세요? 그런 머리로 공부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엉뚱한 짓 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잖아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요, 뭘 들어도 기억하지 않아요. 뭘 봐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있으면요, 내가 들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본 거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재밌게도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죠. 또 책을 바라보고 있으면 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죠. 그렇잖아요.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시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보거든요. 두 가지 환상. 그 두 가지 환상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타이밍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질문 속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칭찬하면서 내가 잘 보았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 보았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하나님 내가 잘 보았도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과 일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된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 이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주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너가 무엇을 보기를 보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보았도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것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마음 어렵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도대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추측컨대 분명히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면서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어요. 첫째는 예언의 성취가, 즉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신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살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서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희망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망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살구나무, 예, 아몬드 트리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 트리. 이 아몬드 트리, 이 나무를 어떻게 별칭을 정했냐면 성급한 나무, 조급한 나무로 정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와야 되는,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해서, 그래서 성급한 나무라고 별칭을 붙일 만큼 봄이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 꽃을 피워서 알리는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거죠. 길고 긴 겨울을 지낼 때는 언제 봄이 올까? 진짜 봄은 오는 것인가? 이런 추위를 봐서는 봄이 오는 건 맞나? 아, 이런 가지, 메마른 깡마른 이 가지에서 무슨 꽃이 피어? 무슨 잎이 피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오면 여지없이 그 가지에서 꽃을 피워내듯이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바로 그 사실이에요. 전혀 희망 없는 이때, 진짜 희망의 때가 오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때에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꽃을 피우듯, 봄의 소식을 알리듯, 바로 희망의 꽃을 피우라고 하나님이 그 역할 감당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뚫고 나가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라. 주저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아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살구나무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삶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버거움들이 있지만, 정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희망의 꽃을 피우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보니까요, 이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케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샤케드, 영어로는 아몬드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어근으로 들어가서 좀 이 설명을 보면 샤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샤카드, 이 샤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샤카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경계하다, 잠자지 않고 밤새워 감시하다, 망보고 지켜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내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하는 환상이에요. 결국은 이를 이루시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고난과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울면서라도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에 보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말하지 선포하지 않으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울면서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요. 예레미야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샤케드가 명사일 때는 살구나무이지만 이것이 동사일 때는 흔들어 깨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흔들어 깨운다. 자, 제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고도의 그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고도의 언어 유희. 언어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언어 유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입니다.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그 모음을 다 인정하고 읽습니다. 읽어요. 근데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어원, 비슷한 낱말,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 살구나무를 비유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샤카드라고 하는 것처럼 흔들어 깨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들을 계속 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텐데요. 어려울 텐데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마치 살구나무가 봄을 흔들어 깨우듯이 봄을 흔들어 깨워서 정말 죽어있던 가지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꽃을 피우듯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바로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 이상 졸지 마라. 더 이상 졸지 마라. 잠자고 있으면 죽는다. 깨워야 된다. 그래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안일하게 아무런 문제없다 우리는 괜찮다 전혀 문제없을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서 안 된다 깨어나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더 이상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심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의 옷입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환경도 상황도 조건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재앙의 메시지는 결코 그들에게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메시지고 치유의 메시지고 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이라도 깨어 일어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 13절 중간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펄펄 끓고 있는 가마가 수평을 이 평형을 잃어버리고 기울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 막 팔팔 끓고 있는 그것이 싸하고 흘러가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재앙이 많은 거죠. 재앙이 많은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사하다고 무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무 일 없다고 내일 또 안녕한가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오늘 문제 없다고 내가 아무 일 없다고 내일 또 안녕한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있는 것처럼입니다. 여기서 가마가 끓는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큰 환란이 유다에게 임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당시 북방왕의 북방나라인 이 바벨론의 이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원인이 뭐냐? 그 결정적 원인은 죄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 지긋지긋하게 죄를 추구하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던 이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죠. 자,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한마디로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지금 이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심각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안일하게 있지 말고 난 괜찮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아 임할 것임을 알아서 우리는 이제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도 역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때에 예레미야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 우리 민족, 우리 이 민족에게 어떻게 전해?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바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말아라 얘기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말아라. 17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과 같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라. 왜요? 예, 이 예레미야가 전할 메시지는 번영의 메시지가 아니라 재앙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말아라. 일어나 말아라. 비록 암울한 소식이지만 지금이라도 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단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멈추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오늘 본문 17, 18, 19절 말씀해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 앞에 너가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비록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결단코 두렵지 않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죽음 너머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뒤숭숭한 요즘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시대의 아픔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공포에 쌓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이 민족의 가슴 가슴마다 흘러넘쳐서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에 가득한 격동의 시대에 부르시는 하나님, 회개치 않는 동족들에게 심판 재앙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국노 반역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울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예레미야의 눈물과 선지자적 기상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답함으로 우리가 속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회복의 소망, 새 사람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고 있을 때, 삶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갈 때마다 반드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비전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길게만 여겨지던 추운 겨울이 언 땅을 뚫고 올라와 꽃을 피워준 봄꽃들을 보며 어김없이 봄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진노가 용암처럼 흘러넘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눈을 들어 시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